저희들은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1장부터 꾸준하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중요한 단어,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서 지난주와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두 주까지 넉 주 동안 징계받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설교를 저는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다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서론에 이야기한 것과 결론에 이야기한 같은 문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자막으로도 비춰졌던 것인데 징계의 목적은 이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징계의 목적은 서론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엄청난 그 목적을 한번 택하여 주신 우리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시로 징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고난의 깊은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징계의 큰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조금 헷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트랙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설교 속에 설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설교 속에 설교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은 징계받는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로서 야곱이 저지른 죄에 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죄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범죄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범죄에 관한 그 교훈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에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란에 오늘은 하얀색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 종이 안에 보면 야곱의 죄가 두 가지로만 되어 있고 범죄에 대한 교훈 네 가지는 주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설교 속에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파워포인트 앞에 자막은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가 학부모 세미나용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학부모 세미나용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내용 자체가 듣다 보면 아유 부모인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키웠네. 그러면서 혹은 이제 회개도 하실 거고 후회도 하실 거고 앞으로는 잘해야지 그런 결단도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설교의 초점은 학부모 세미나가 아니라 범죄에 관한 것. 그래서 징계를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되돌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커다란 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죄는 뭔가 하면 지나친 방임죄입니다. 방임하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그냥 상관하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멋대로 클래면 지멋대로 클어라.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이제 방목을 하는 것, 소를 방목을 하는 것. 제주도에서는 돼지도 이렇게 방목한다면서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소도 한우를 키울 때에 맛있는 한우가 되려면 이렇게 방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그런 방목을 하잖아요. 목양을 하는 건데 그러한 방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the sins of overindulgence.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대해서 간섭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또 너무 간섭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데요. 이 야곱은 그와 같이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기까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식들을 키워오는 과정 가운데 그냥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둔 죄가 있어요. 그게 야곱의 죄예요. 그냥 내버려뒀다.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잘못한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A번입니다. A는 뭐냐면 세겜 땅에서 아들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를 방임해버렸어요. 그러면 세겜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을 다 읽어갖고 오셨다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설명을 조금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설명을 하나를 볼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 밧단 아람이 어딘가 하면 형 에서를 만났던 장소예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의 동쪽 편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쪽 편이에요. 그 밧단 아람에서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성읍 앞에 장막을 쳤는데 그냥 남의 땅에다가 장막을 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 하몰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어쩌면 추장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샀는데 땅을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 100크시다에 샀다라고 했어요. 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얼만큼 많은 돈인지 저는 사실은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게 화폐 단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화폐 단위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찾았던 성경이나 제가 찾았던 책에서는 못 찾아봤습니다. 아무튼 알려주세요. 거기를 그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엘엘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흐지부지 됐죠. 읽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맨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띄워줬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그런데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이야기를 기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신부감을 구하잖아요. 신부감을 구할 때에 가나안의 여인으로는 신부감을 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이 든 종을 자기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다 같이 시작 리브가. 리브가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속이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나중에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빨리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즉 하란 땅으로 가라라고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의 형인 에서도 사실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여인으로 아내를 취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친교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외삼촌의 집에 가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두고 나중에는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되는 그런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훗날에 세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교회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이 세상 밖에서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찰스턴 산, 마운트 찰스턴 저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요.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요. 저 태평양의 무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서울에서, 뉴욕에서, LA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사소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속의 설교, 범죄에 관한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범죄는요, 사소한 것도 그냥 허락해서는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죄요, 큰 것도 죄입니다. 심지어 욥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 다음날 자녀들의 머리수대로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내 아들이, 혹내 딸이 지난밤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욥은 작은 죄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한 딸 하나, 성경에는 다른 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디나라고 하는 딸 이름 하나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있는데 성읍 안에서 살지 않았어요. 성읍 밖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아들들, 세겜의 젊은 청년들에게 납치가 되어지고 그중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겁탈을 당하게 되는데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 세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세겜의 성읍이라고 하는 지명도 되지만 사람 이름도 되고 추장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해요. 아무튼 추장인 이 하몰이 세겜 아들들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책임진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또 속아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 죄악은 악한 것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타협을 요청을 합니다. 죄악은 항상 먼저 타협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몰이 유대 관계를 맺자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멋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한 30년도 넘는 전부터 어떤 일이 추구되어지고 시작을 했는가 하면 종교들끼리 싸우지 말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천도교, 뭐 무슨 종교든지 서로 싸우지 말자. 왜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서로가 욕하고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그 손에서 타협의 손을 붙잡게 된 겁니다. 무속 종교도 손을 붙잡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법회를 하든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불법을, 그러니까 저기 그 법회를 열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는 멋있어요.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까지 발전되어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속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몇년 전에는 교황이 멕시코에 가서 무속 종교인들과 함께 예배처럼 드리면서 무속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니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멋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타협 하고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내밀었던 것을 보면서 범죄는, 죄악은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멋있는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절대로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교도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어떤 놈이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와서 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뭔가를 제스처했을 때에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겁탈한 사람은 무조건 돌로 쳐 죽인다. 이런 말이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구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이에요.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무서워서 못했든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못했는지, 아니면 생각이 떠올라지 않아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앞에서 아무것도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단 쳐야 맞잖아요. 한마디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해도 말안 들어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이들도 제말안 들어요. 듣든 안 듣든, 그래도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겜의 아들들하고 하몰이,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스처를 하고, 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했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합니다. 야곱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알았습니다.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책임지려면 결혼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할 때 그냥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헤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 받으십시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Circumcision이에요. 그럼 오늘날처럼 수술 도구가 발달했습니까? 마취약이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물론 민방요법은 있었겠지만 아무튼 돌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뭐 상상해 보세요. 모든 남자들이 야, 이 사람들은 또 하겠대요? 그래갖고 다 할례 받고 누워 있는 동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최소한 10명의 아들들이 칼 차고 거길 들어가서 그 모든 아들, 그 세겜의 아들들을 다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이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차라리 하몰에게 당신의 아들 중에 이 짓을 한 사람 그 아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없던 거로 합시다. 그리고 다 깨끗이 청산합시다. 이랬으면 되는데 야곱이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아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레아죠. 레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태어난 아들 루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네 번째가 유대고. 그래서 디나는 바로 이 오빠들의 동생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쳐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아시지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았냐? 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짐승을 빨리 잡게 됐고 맛있게 빨리 해서 아버지께로 갖고 왔습니다. 몸에는 털이 없었던 야곱 그에게 털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가죽을 덮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이야기하죠. 아마 이삭이 이때쯤에 당뇨병으로 아주 심하게 아팠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안 보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아버지를 속였어요.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범죄의 교훈을 세 번째 것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잔한 죄를 짓는 것 그때마다 야단을 안 치시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특별히 하얀 거짓말, white lie.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거짓말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저지르는 짓, 내 주변에서 있는 일들 그것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간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 결국에 그것은 내가 직접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악을 행한 것과 똑같아요. 그 세겜에 있는 젊은이들을 죽이는 그 계획을 야곱이 같이 했겠습니까? 아들들하고요? 같이 안 했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야 야곱이 35장 1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어디예요? 자기가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야곱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몰랐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야단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에서의 죄를 지은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 지나치게 방임했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뭔가면 가장 큰 아들이었던 루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자매예요. 그런데 둘째, 그러니까 동생인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까지 사실은 14년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도 이제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아마 기력이 없을 거예요. 루벤이, 장남인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이시니까. 그런데 그 옆에 레아, 자기 친어머니 레아도 있지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작은 어머니인 라헬도 있는 거예요. 라헬 버젓이 살아 있으니까 장남인 자기가 장자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머니인 레아는 누구 편 들어줄까요? 당연히 루벤을 편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루벤이 이제는 자기가 그 가장의 노릇을 하겠다고, 주도권을 잡겠다고 모종의 수를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라헬의 여종의 침상에 들어가서 그 여종과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종이라 하지만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침입을 하고 그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사회에서 번번이 있었던 일인데요. 한 가정에서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 누를 때, 혹은 동생이 형의 권위를 깎아 누를 때에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다윗 왕. 다윗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큰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을 죽이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침공을 하죠. 그때 다윗왕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인 줄 알고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성이 비었고 압살롬은 성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여자들을 지붕에서 겁탈을 합니다.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 보라고. 이 행위는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갔다. 다윗왕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나의 시대다. 내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선포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에게 네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니 자기가 왕이 돼도 될것 같은데 왜저 솔로몬이 왕이냐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싸울 때에 이 아도니아는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여자 중에 특별히 다윗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추우니까 신하들이 알아서 어린 처녀 소녀를 아버지의 이불 속에다 넣어줬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소녀 이름이 아비삭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겁탈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왕족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륜이 아니라 솔로몬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르우벤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짓이었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권세는,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금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금도, 세상의 군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이야기했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권력을 쥐어보려고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칼로 사람을 죽이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났던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혼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약을 했지요. 주마다, 카운티마다, 그리고 한국, 그리고 계약하는 날짜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로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선생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 학교로 보내줬어요. 그 선생님과 그 학교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학교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선생님까지 맡기고 기도하세요. 권력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기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근데 성경에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큰아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교훈의 네 번째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악에 대해서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유부단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으로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잠깐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는 죄지만 사람은 밉지 않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예, 맞아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저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배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아니, 저 동성애만 갖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아이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두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죄예요. 야곱은 엄청나게 편애했어요. 그냥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그냥 채색옷을 입힌 게 아니고요.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요셉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의 큰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베냐민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밟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해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 중에 저희 어머니를 험담을 하게 될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의 막내십니다. 언니가 네 분이 계시고 오빠가 한분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막내세요. 막내인데 유복자십니다. 유복자란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자기 딸을,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저희 이모들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야, 궁필아, 나는 니네 엄마만 보면은 그냥 화가 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나가서 추운 날에는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거 다 했는데 니네 엄마는 아랫목에 앉아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불러일으키고, 아, 이모가 미워한다는 말은 시기심이 아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시기심이 불러일으키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싸움이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은 다른 아이들도 다 사랑하지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은 야곱은 다른 아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무슨 죄를 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덜 미워하고 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도 그냥 무관심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하물며 요셉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 악한 말을 하고 교만한 죄를 했을 때에 야곱이 야단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요. 그게 마치 저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LA에서 목회를 하고 LA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때문에 학교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싸우고 사고치고 그래서 불려갔고요.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불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래도 목사가 오고 전도사가 오면은 정상 참작해주고 내보내주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80% 이상, 이걸 우리 한국말로 10중 8구라고 그러죠. 10중 8구, 80% 이상 되는 사람들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은 잘못 없대요. 나쁜 친구들 때문에 그런데요. 마약 때문에 걸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모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마약 안 해요. 근데 친구가 이거 잠깐 들고 있으라고 그래서 잠깐 들고 있었는데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한테는 안 통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채색옷, 이게 히브리어로 채색옷이 정확하게 어떤 옷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은 색동저고리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에봇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봇을 미리 예고해 놓은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옷인지는 몰라요. 그냥 소매가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뭔가가 티가 나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형들이. 화가 나고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목사니까 왕창 주고 그냥 일반 성도니까 찔끔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동등하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어마운트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제가 입은 옷이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 보혈의 옷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속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아멘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천국까지 우리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더러운 옷은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스가랴서에 가면 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세상의 옷, 더러운 인간의 옷, 욕망의 옷, 지저분한 옷을 하나님이 우리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대신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법정에서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검사인 사탄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저 정공필 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어떤 짓 했는 줄 아세요? 저 녀석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정공필 목사는 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검사인 사탄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했죠. 뭐라 그런다고요? Shut up.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의 옷을 입었다. 야곱은 편애하는 사랑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거저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거저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